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이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켰던 이유는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주님의 그 고난을, 그 십자가의 아픔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그 엄청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누리셨으면 좋겠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한지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구원을 단지 과거의 지난 일들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기대, 감격, 소망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을 과거로, 현재로, 미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 성화, 영화라고 말을 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거의 얘기입니다. 성화는 내가 그 구원을 이뤄가는 것, 현재 진행되어 있는 구원의 현재를 얘기합니다. 영화, 영화는 뭘까요? 거룩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그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이 구원의 현재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뒷부분인데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라는 그 표현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루다 라는 원어를 보니까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계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교단에 귀한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생, 성결, 신육,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십니다. 거듭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성결시켜 가십니다.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죠. 신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림,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중생, 성결, 신유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천국행 티켓을 이미 소유했어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곳이 어디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사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매 순간순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구원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시작한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이 구원을 이루다라는 그 이루다라는 그 단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다라는 단어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그 이루다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완성을 위하여 애쓰고 힘써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가야 할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명령하기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복종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이 무슨 뜻입니까? 원어를 뜻을 보면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귀한 덕목이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없었습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종합니까? 어떻게 복종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복종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말씀을 받아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이와 같이 복종하여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 앞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 2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너희도 복종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복종하였는지, 그가 복종함으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분명히 보아라.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복종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복종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느냐, 어떻게 복종하셨느냐,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은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그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낮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삶으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양으로 실제로 오셨다, 그렇게 낮아지셨다, 그렇게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8절의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떠나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종의 모양으로 되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자리에 왔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복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종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복종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복종으로 교회가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복종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너희도 이와 같이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고 공동체를 세워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5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서 올해 2025년이 되어서 목회 20년 차가 됐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40년 목회 인생을 걸으셨는데 저는 아직 반밖에 아직 못 가고 있지만, 그래도 20년을 돌아보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복종이 목회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시간이 복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설교가 다 끝나가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청년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제가 신방을 좀 하려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카톡을 아무리 해도, 문자를 아무리 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늦잠자서 못 갔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공동체 분위기가 열심히 좋아지고 있는데 온 청년이 나타나서 부정적인 말을 막 해요. 공동체가요 싸해져요. 그런 청년을 볼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예전 같았으면 막 정죄하는 마음이 막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떠올립니다. 주님이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종합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복종의 시간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 아내가요, 가끔씩 소리를 높여서 변신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좀 대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복종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제 아내만 그렇지 않아요. 지난 겨울 동안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저희 세 아이들이 집에 눌러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큰아이, 우리 큰아이가 17살 소녀입니다. 저는 처음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 17살 소녀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저녁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변화하고 변화무쌍하고 울었다 웃었다 재밌다 재미없다 화났다 짜증났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복종했습니다. 주여 하셨는데 지금 정말 주여입니다. 복종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참고 복종하다 보니 아내도 변하고 아이도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는 가정을 돌볼 때 권위로 카리스마 있게 가정을 돌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목회할 때도 어떤 목사님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권위를 가지고 카리스마 있게 목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신약 성경에 복종하라 라는 명령이 몇 번이나 나왔을까 궁금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서신서에만 40번이나 되는 복종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복종하여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종하여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복종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라, 이 말씀들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복종이 쉬운 사람들입니까? 순종을 좋아하는 사람들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복종이 잘 안 되어져요. 순종이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아라. 그가 어떻게 복종하였는지 그의 복종하는 마음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종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너무나 감사하게도 13절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스스로 복종하고 스스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른 새벽 아침부터 나오셔서 예배 봉사위원으로 섬기시고 또 주차장 그 추운 날에도 밖에서 그 추운 겨울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또 매주 거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매주 빠지지 않고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로 힘들 때가 있지만, 때로 시험이 들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 애쓰는 그 몸부림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종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락성결교회가 있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성락성결교회는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맞추지 않고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전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원망할까요? 왜 자꾸만 시비를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자기가 옳대요. 시어머니도 자기가 옳대요. 그러니 원망과 시비가 그 안에 끊이지 않습니다. 아내도 자기가 옳대요. 남편도 자기가 옳대요.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식도 자기가 옳대요. 부모도 자기가 옳대요.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다 찾아가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틀린 말 있습니까?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깨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결코 옳고 그름을 통하여 세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는 세워질까요?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직 복종을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오직 복종을 통해서만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부서 안에, 동네 안에, 공동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신가요? 먼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서로 복종하십시오. 복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곳에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복종하겠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복종하기 싫다는 뜻인가요? 복종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네가 먼저 복종해라 이겁니까? 내가 먼저 복종할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복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복종할 때 세상에서는, 가정 박해, 교회 박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복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가정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따지고 싸우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요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복종함으로 하나를 이룰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빛의 자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우뚝 세움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능하면 복종할까? 얼마나 무식하면 복종할까? 복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게 세상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복종을 할까? 얼마나 아는 게 없으면 저렇게 복종만 하며 살아갈까?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능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복종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복종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지혜가 풍성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식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복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종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종을 통해서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옆에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한 번 더, 복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복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 재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부어버리는 포도주를 뜻합니다. 재물과 제사를 향기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제는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버려요. 향기만 날리고 끝나버립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나는 지금 전제로 쓰임받고 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왜요? 교회가 하나됨을 바라보게 되니까.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여러 남편분들 잘 들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전제가 되십시오. 주인공 노릇하지 마십시오. 조연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내분들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뭐 페미니즘이 발달되고 여성 인권이 강조되면서 이 말씀은 옛날 구시대의 말씀이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복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도 복종해야 되지만 아내도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분들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에게, 자녀에게 복종하십시오. 전제가 되십시오.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요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변화되어지기. 우리 권사님, 남편이 그동안 잘 안 변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종함으로 우리 가정이 구원에 이르고 내가 복종함으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쁨, 복이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있습니까? 이 귀한 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즉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통하여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겠구나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고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지금도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도 복종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복종해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서로 복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서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 성락 성결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이 성수동 주변 지역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께는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뤄가시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